네,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등불 사무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은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 사무엘을 이제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사무엘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암흑과 같은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 그 시대를 비추고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간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그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또 그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변화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말씀을 들으실 때 그냥 이 이야기가 어린 사무엘의 이야기라고 듣지 마시고 오늘날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들으시고 또 내가 사무엘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실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살펴보고 들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의 태생입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고 오늘 본문이 오기까지 사무엘이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먼저 조금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먼저 간략하게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이 두 명의 아내 중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저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자식을 못 낳는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핀찬을 받기도 하고 또 시어머니의 구박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또 의기소침한 또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뭐 오늘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늘 의기소침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나를 더욱더 사랑해주고 격려해주는 모습을 또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브닛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이 브닛나가 한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한나를 구박하고 괴롭히고 마음을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나머지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소원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 소원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아들을 주면 평생 그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소원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아이를 구별된 사람으로 키우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아이를 바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나의 기도에 응답해셔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낳게 된 아들이 바로 오늘 주인공인 사무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소원을 했으니 한나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약속대로 그 아이가 젖뜰 때까지 기다렸다가 젖을 뗀 후에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 데리고 가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엘리라는 제사장 집안에서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엘리의 두 아들과 함께 어린 시절을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무엘이 12살이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2살의 어린 나이에 사무엘을 부르시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몇 가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시작인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오늘 1절 말씀은 그 당시 사무엘이 살아가던 시대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지금 그 시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살아가던 시대는 사사시대 말기였습니다. 그 시대가 가지는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희귀하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보기 드문 현상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이 그 시대 가운데 없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그 시대 가운데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공동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말씀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늘 말씀으로 그들을 통치하셨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강해를 통해서 늘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오늘 그 사무엘이 살던 시대에는 지금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시대가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들의 욕망으로 가득 차버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이 있다면 그 불행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불행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모습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동이 전혀 없습니다. 또 찬양을 하고 큐티를 하고 날마다 기도를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해결되지 않는 공허함이 계속해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것만큼 하나님 백성에게는 불행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세계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모두가 많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다. 앞으로는 더 큰 심판이 임할 것이다. 뭐 그런 주장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심판과 재앙들보다 우리가 더 무서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자, 여러분들 이 시대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는 것임을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 시대 가운데 재앙을 논하고 심판을 논하기보다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 말씀을 먼저 지킬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요, 이 시대도 점점 사무엘과 같은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도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도 마음껏 찬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당에 흔히 모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최대한 이 시대 가운데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시지 않도록 우리가 이 시기와 이 나라와 이 세계를 위해서 더욱더 힘써 기도하는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사시대의 또 다른 특징을 하나 더 설명하고 있는데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사시대 말기가 가지는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왕이 없어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가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좋은 대로 살아가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그때 그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 또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별반 다른 것 없음을 우리가 또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 사무엘이 살아가는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인간이 왕이 되는 정말 누가 봐도 희망이 없고 절망적이고 암흑과 같은 시대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모두가 그 시대를 바라볼 때 희망이 없다, 어둡다, 절망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2절과 3절을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구조가 하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2절을 보면 엘리 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앞에 이야기를 보면 엘리가 굉장히 나이가 늙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 늙은 사람이 눈이 어두워지는 것, 사실 그거 굉장히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지금 그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것을 콕 집어서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사무엘과 엘리를 대조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엘리는 나이가 들어 눈이 멀었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그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풍자한 내용입니다. 그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갔다는 것을 지금 눈이 멀어져 갔다라는 것으로 지금 비유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등불은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아니다, 안 된다, 절망적이다, 포기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까지 꺼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하나님의 등불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하는 상징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가 많이 어둡고 엘리 제사장이 침체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 등불이 누구를 통해 지금 밝혀질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3절을 보면 어린 사무엘을 통해 밝혀질 것을 암시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어린 사무엘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지금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통해 희망이 찾아올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그 어린 사무엘을 택하여서 그를 사용하시고자 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자, 그 이유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아까 읽은 1절 말씀을 보며 함께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1절은 그 시대를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대였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때는 어린 사무엘에게는 어떤 시대라고 합니까? 그 시대는 어린 사무엘에게는 여호와를 섬기는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고 자신이 왕이 되어 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등불로 여전히 성장하고 자라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표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사무엘의 환경을 보면 사실 그 당시 사무엘은 그닥 신앙생활을 하기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엘리에게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은 이제 차기 이제 제사장이 될 사람들인데 굉장히 타락한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성전 문 앞에 있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기도 했고 하나님께 드려질 재물들을 탐욕하고 욕심내는 모습들도 많이 보였던 타락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무엘도 그들과 함께 자라면서 물론 그들과 함께 타락한 삶을 살아갈 수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고자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에게 나타나지 않은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사무엘이 아직까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격적으로 아직까지 체험하지 못한 사무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체험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은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첫 번째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가 머물고 있는 장소를 보면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사무엘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전 안에 누워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 또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전 안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 궤가 있는 곳에서 자는 거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엘리는 어디에 누워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2절을 보면 자기 처소에 누워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서 자는 거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가 저희 집을 놔두고 이렇게 강대상 앞에서 잠을 청하는 그런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예배당 안에서 잠을 청하는 거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무엘은 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잠을 청하며 그 사무엘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성도님들? 사무엘이 12살이니까 휴대폰을 켜고 게임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요즘 들어서 유튜브를 막 시청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아마 사무엘은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보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사무엘은 어떻게 되냐면 모두가 어두워져가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눈은 사무엘이 점점 밝아져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사실 그것은 변명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요 꼭 이 성전이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 여러분들의 직장, 가정, 학교, 사업장, 하물며 내가 잠자는 곳까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라며 그것 또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우리가 부르면 그곳 또한 우리의 성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4절부터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이제 본격적으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이름을 총 4번에 걸쳐서 부르시게 되는데 이 사무엘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소리는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사무엘은 이제 늘 엘리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엘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한 번, 두 번 나를 찾아오니까 엘리가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아, 이 부름은 심상치 않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초소에 누우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 10절을 한번 보시면 사무엘이 네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런 대답을 합니다.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까지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름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그때서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둘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부터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무엘이 살아가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진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은 시대는 아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될 엘리 제사장조차도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나라를 이끌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 비록 어린 아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는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3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 사무엘을 통해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 그 시대를 비추고 그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았다라고 성경은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사무엘의 이야기 그저 성경 속에 기록된 한 스토리로 들려지십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절대로 한 스토리에 머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분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너무나도 화려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화려하기 때문에 그 속은 영적으로 또한 너무나도 침체하고 눈이 멀어져 버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등불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등불을 비출 사무엘과 같은 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는 우리 영혼교회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등불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영혼교회 또한 이 어두운 시대를 비추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진정한 등불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를 너무나도 어둡구나라고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내가 이 세상의 등불이구나, 아 내가 사무엘처럼 비추면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사무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많이 힘들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경청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귀한 하나님의 교훈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한 가지 품게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음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시대를 그냥 어둡게 바라보는 것이 아닌 내가 이 시대를 비출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등불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